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저희들을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참 저희들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이 주님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보시사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 아들, 딸들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성된 마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사 마지막 때 주님의 나팔 소리 듣고 모두 들림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또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만 온전히 보내 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이 시드니 집회를 거의 마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집회로 하나님께서 여기 허락을 하셨습니다.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또 많으시겠지만은 저는 막차 탄 하나님의 그 종입니다. 막차를 탔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43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래서 유학생으로 잘 공부하고 또 취직하고 있다가 예,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죠.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스앤젤레스에 교회가 없어서 또 그리고 목사가 부족해서 저를 잘 나가는 저를 부른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계셔서 분명한 뜻이 계셔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뭔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평안하게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위성 라디오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몇 달 못 가서 그냥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시작은 아주 참 계획이 좋았었는데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를 다 커버하는 그런 방송 선교 이것을 하다가 그냥 중간 스톱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그 선교 사무실로 오도는 그 자리에서 성경 공부나 하자 해서 시작한 것이 저희 아미 선교교회입니다. 이것이 2003년 4월달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스앤젤레스 떠나기 전에 저희 교회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저를 부르신 것이 저는 생각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사람도 없고 또 그리고 뭐 구태여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기 또 교회가 하나 개척했으니까 사람들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기도 창피했어요. 참 교만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대로 엎드려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나를 늦게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성경도 잘 모르고 또 기도도 잘 할 줄 모르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줄 알았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는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으신 것을 주님께서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제 옆에 계시면서 계속 보고 계셨어요. 내가 정말 나를 믿고 끝까지 나의 종이 되겠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네, 저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그런 그 항공, 이 그 우주계통에 그 엔지니어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구 궤도를 도는 이런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우주인들이 가서 거기서 몇 달씩 살 수 있는 우주 아파트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 대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아주 무지했었죠. 그런 거를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그래서 목사를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일 먼저 다루신 것은 제 그 영적인 교만을 하나하나 이제 그 끌어서 내려시는 그런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훨씬 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저에게 이제 하나하나 믿음을 넣어주시면서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이 이것이 진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21세기에 이제 사람들이 우주에 가고 달나라에 가고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그 사회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확실하고 무엇이 진리고 이것이 지금 흐미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지금 확실하게 그게 구별이 되지 않는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은 그것이 전부 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믿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가 듣기에 좋으면은 그러면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내가 믿을 만한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믿으라고 얘기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 좋은 거하고 그 다음에 믿을 만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좋은 거하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 진리하고는 아주 딴판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이라고 하는 그 팩트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진리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진리. 사실이면 이것이 진리다 라고 얘기해요. 광고에서 텔레비전에서 광고할 때 이 약은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약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확실합니다. 이것은 정말 사람을 귀하게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약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광고를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리고 그 약을 사죠. 그런데 그 약이 설사 사람을 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약을 살리는 것에 대한 그 약효과의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실은 이것이 종이고 여기에 써 있는 것이 글씨인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30년, 40년이 지나되면은 그럼 이 종이가 다 상해서 없어집니다. 지금은 이것이 종이고 글씨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없어져요.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과학을 전체를 다 믿지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 달걀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 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그 지식을 가지고 이거 두 개 이상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아주 꼭 무슨 철저한 그러한 교훈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컬 개발이 메디컬 디스커버리즈가 점점 더 확실하게 이게 증거가 됨에 따라서 달걀 두 개만 먹으면 괜찮다 또 그리고 그 이상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 하는 이 학설이 또 바뀌어졌어요. 세 개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얘기한 것은 그거는 가짜고 나중에 얘기한 것이 진짜고 그렇다는 그런 학설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 그 소비자에게서는 그것이 무엇이 진짜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사실과 진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어떤 의학적인 개발로 인해서 모르던 것을 이제 연구실에서 찾아서 이것을 확인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확인한 그 상태에서 이것이 가장 그 업투데이트된 그런 뉴스지 그러한 발견한 것이지 만약에 2년 후에 3년 후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감기 때문에 자꾸 목이 마르지는데 그런데 누가 그걸 다시 그것을 찾아서 하면은 그 전에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고 믿었던 이것이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이 이것이 그냥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지식은 항상 이것이 바뀔 염려가 있어요. 바뀌어질 항상 그 가정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약한 거예요. 항상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세대에 와서 이 세대에 와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니까 그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흰 것을 검다고 그러고 검은 것을 희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흰 걸 갖다 놓고서 계속 이걸 검다라고 이렇게 그 브레인워싱에서 세뇌를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이거 껍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받아들여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세대에서 오직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항상 일관된 그러한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 진리가 성경 말씀인데 또 다른 또 진리가 있어요. 다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생명의 그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고 길 참 길 되신 예수님 그리고 참 진리 되신 예수님 내가 바로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그 다음에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끌려와서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하고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그 이스라엘에 이제 주지사로서 거기에 책임자로 나왔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왔다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가 이제 도전을 받아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위치를 내가 왕이냐 하고 자꾸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나를 순종하고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랬더니 그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는 질문을 우리가 잘 보면은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놓고 그리고 누가 진리냐 무엇이 진리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장님이었어요. 영적인 장님이었어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만 영적인 장님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장님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참 진리는 시간이 아무리 가도 100년, 200년이 가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성령님도 삼위일체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시간이 아무리 가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문명이 발달이 되고 해도 그래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확실한 것이 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위장해서 그래서 이거 자꾸 변역을 합니다. 바꿔서 그래서 이 진리를 자꾸 이 가짜 진리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그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하신 다음에 제가 그 과학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살던 것을 영의 세계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면서 이 영의 세계가 더 확실한 것이고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 다음에 악한 영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과 이 악한 영, 이 두 가지 영은 항상 반대야. 그리고 항상 대립합니다. 우리는 생각에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악한 영을 나오고 하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나는 항상 빛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옳기도 하고 또는 틀리기도 합니다. 그 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은 바로 사탄의 영이에요. 이 사탄의 영을 우리는 알기 위해 많이 감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교회에 특히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세우신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많은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혼탁해 있고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이걸 다시 제대로 잘 와서 가르쳐서 그래서 예수님의 참 신부를 만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참 신부를 만드는데 그럼 교회 다니면 다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 참 신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의 탈탄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주님께서는 천국을 가기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가는 것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계속해서 끝까지 협착한 길로 가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항상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교회 나오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면 이거 다 천국 시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그 sovereignty,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 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성경에서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위험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죄인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자꾸 이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본론으로 자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신부는 그렇게 쉽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어떻게 신부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에 나온 것으로 신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신부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아이들도 사랑하고 내 부인도 사랑하고 내 남편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은 예수님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예수님을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우선순위 넘버원에 프라이어리티 넘버원. 그래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뜻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5, 6, 7장에 그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을 가르쳐주시고 그대로 이것을 따라서 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그것을 제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키지 못할 것을 성경에 쓰여 놓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태복음 5, 6, 7장의 그 산상수훈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커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프면은 또 그리고 배고프면은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밥 달라고 우유 달라고 울죠. 그러면 울면은 금방 가서 우유병 갖다 입에다 갖다 댑니다. 그리고 또 배고프면 또 울어 또 우유병 갖다 대죠.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그런데 이게 장성한 그 성숙한 자의 신앙이면은 배가 고프면 내가 찾아가서 내가 밥을 찾아서 내가 알아서 먹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자의 신앙, 다시 말해서 더 성결된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의 그 신앙,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영적 싸움을 거쳐야 됩니다.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이 다른 데 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 먼저 그 공생애를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세 번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그 시험이 우리의 그 육의 생활, 일상 생활에서 먹는 빵과 그다음에 우리의 그 영적인 신앙 생활과 그리고 또 우리의 그 혼의 감정을 또 다루는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 싸움을 다 통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내 감정, 내 혼을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로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여기서 하나하나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 내 옛사람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화도 잘 내고 전에는 내가 남의 물건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내가 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성화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지금도 거짓말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옳지 못한 그런 것을 하고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양심이 나를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남을 거짓말하고 내가 남을 그 못 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나서 성령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그 예민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영적 싸움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 유혹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 다 이고 나면 사탄이 직접 달려들어서 우리를 칩니다. 우리를 공격을 하고 몸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자동차 타고 갔는데 자동차 사고 막 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나게 하고 믿음을 떨어져나게 하고 사탄이 하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후반부에 보면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그랬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게 뭐예요? 무엇을 도적질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 우리의 믿음. 내가 조금 있는 이 믿음을 사탄은 와서 그것을 도적질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돼? 내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멸망으로 가 지옥 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이것을 내가 처소 복종시키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정말 그 신앙 생활을 내가 학교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설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성화하고 성교를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시켜서 그걸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달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절을 아마 다 교회에서 그 부활절 예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전에 종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절을 우리가 다 축하하고 그리고 그 부활절의 뜻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부활절 전에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12명을 데리고 거의 한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다니고 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내가 곧 가서 죽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제 예수님은 아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또 그리고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아주 그 인텐시브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주일 그 전주일에 종료주일에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에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이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의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었는데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꼭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 성경에서는 무리들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녔어요. 그 줄줄 따라다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였을 때 하신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하신 그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그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나라와 나라 그다음에 민족과 민족 그다음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기근과 그다음에 지진과 그다음에 모든 그 질병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장 전체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휴거에 대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보고 그다음에 말씀하시고 이제 이것이 마지막 때 어떠한 것이 이것이 정말 이것을 그 클릭하는 이것을 이제 시작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의 잎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2절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훨씬 더 강도 높은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아주 뭐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이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이스라엘이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퍼져 나갔습니다. 국가 없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이제 퍼져 나가는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동안 쭉 그 이 성경은 그대로 있었으니까 이 성경을 그대로 연구하면서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것이다. 교회가 바로 무화과 나무고 이것은 상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거의 1900년, 1900년 가까이, 1950년 가까이 이 유대인의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1967년 6월 5일에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의 탄환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깨달은 성경학자들이 만약에 이 말씀이 그대로라면은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이 이것이 여기에 직접 맞는 것이라면 나머지 모든 예언도 그럼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해서 이 많은 성경학자들과 예언학자들이 이것을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눈여겨보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러므로 여기 24장에 총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보면은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가 여태까지 많은 그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예비하고 있으라. 다시 말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 그러면서 주님께서 충성되고 주위에 있는 종들에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심을 나눠줄 자라면요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서 시대에 맞게끔 거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그 집에 충성되고 복된 지혜로운 종이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이것을 알고 시대를 따라서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맞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이제 24장을 끝내고 그리고 25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처녀의 비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틀 전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닥칠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경에는 성경학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너무 기니까 24장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25장으로 나누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지금 이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가 적었습니다. 마태가 적고 마가가 적고 그 다음에 누가가 적고 요한이 적은 이것을 때는 그냥 하나의 길 두루마리였어요. 그 장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이 중간에 장수가 없어요. 다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내가 인자가 예상치 않은 때, 기대치 않은 때, 생각지 않은 때 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그 열처녀가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고 그런데 이 어리석은 거와 슬기로운 거 이 두 차이는 기름이 더 있고 없고 이것으로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근데 이 기름이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서 목사님이 가르쳐주셔서 성령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누구는 더 성령이 더 많고 누구는 더 성령이 적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령이 더 있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더 없는 사람은 뒤에서 문을 딱 닫히고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론도 주님께서 똑같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 13절에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성령이 그 성령의 기름을 더 많이 가진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성령을 내가 더 많이 구하나 어떻게 내가 성령을 더 많이 가지고 있나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그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성령을 어디서 구합니까? 돈 주고 사요? 여기서는 그 어리석은 자들 보고서 나가서 사라고 했어요. 기름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름은 나가 살 수가 있지만 성령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는 다 같이 슬기롭고 그 다음에 그 어리석은 처녀들이 다 같이 이제 주님을 기다리다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같이 졸았어요. 다 잤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잤는데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은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면서도 그 등불이 있는데 거기 등불에 석유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불이 타고 있었죠. 근데 그 등불 이후에 따로 거기 이렇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플라스크라고 그러죠. 이 기름이 또 하나 이 그릇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릇에 거기에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두 개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지만은 하나는 등불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그릇에 기름을 따로 가지고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 그들은 그냥 등불에 기름만 가지고 그러고 잤습니다. 그런데 자다 보니까 등불에 기름이 다 탔어요. 어리석은 처녀는 이제 불이 없어졌어요. 꺼졌어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는 같이 불이 꺼졌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릇에 기름이 익었기 때문에 그 기름을 다시 넣어서 그래서 불을 계속해서 켜고 있습니다. 그때 신랑이 다시 오죠. 그러면 이 기름은 우리가 들어서 성령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거 우리가 성령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느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 해야만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모실 수가 있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더 깊이 깊이 충만하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다 말라버려요. 기도 안 하면 교회가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은 말씀의 능력도 없어요. 그냥 지식만 남아가지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은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충전을 받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그 기름을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물론 뭐 신학적인 그런 어떤 다른 의견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 기도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내가 지는 군사가 되고 이기는 군사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그러한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를 해야 되죠. 그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나를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의 그 다리의 다리, 구름다리입니다. 이 기도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깊은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많은 그 교회에서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못합니다. 바쁘고 또 그리고 사탄이 기도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식사할 때 잠깐 고개 숙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자기 전에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한 기도는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 그 교제, 그 말씀,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기도예요. 또 그리고 내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또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달란트의 비유를. 그 다섯 달란트, 그 다음에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가진 자.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섯 달란트 가진 자가 가서 장사해가지고 열 달란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달란트 가진 자가 장사해서 네 달란트를 만들고 또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이것을 땅에다 파묻었다가 주인이 와서 책망을 받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봉사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중에 축복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 이것을 물어봤어요. 이것이 과연 그것입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달란트의 비유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알고 열심히 이것 때문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 달란트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달란트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앞뒤를 봐라 하는 것입니다. 앞뒤. 그 앞에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바로 앞에는 열처녀에 비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이제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세상 심판이 양과 염소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의 비유, 교회 가서 충성 봉사하려는 그것을 중간에 놓을까?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24장에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25장 처음에 나오는 열천의 비옥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일 뒤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심판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주님의 가르침을 제가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는 이것이 다 주님 오시는 거에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달란트가.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돈, 뭐 시간, 뭐 이런 것을 자꾸 연결을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고르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좀더 깊은 그러한 그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좀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관심 없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다시 오시면 그것은 끝납니다. 그럼 세상 심판으로 해서 모든 세상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곧 오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내가 준비를 하느냐. 그 준비가 그 달란트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달란트는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고, 그리고 만나 뵙길 원하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이제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언제 오실런지,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것으로 온통 다 생각이 다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것에 너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앞에 가르쳐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것을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주님께서 오셨나? 지금 얼마나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나 하는 것을 계속 알고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찾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더 많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세요. 더 이런 것이 연결이 더 많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비밀을 더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그 깊은 비밀입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더막 부어주세요. 이것이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더 찾고 더 기도하고 더 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50달란트, 500달란트로 막 돼버려요. 네. 그리고 두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내가 곧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대 얼굴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기도하면서 찾으면은 그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에 못지않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량에 못지않은 그러한 것을 계속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달란트 가진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그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베이직한 것, 성경에서 주님 오신대, 그래 언젠간 오시겠지.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 옆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아, 지금 깨달아 됐어요. 이것을 보세요. 지금 징조가 하나님 말씀에 이 마지막 때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갖다 주면은, 그러면은 여기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알았어요. 나 여기다, 여기다 두고 왔어요. 하고 받아놓고서 그대로 책상에다 집어넣고 아니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그래서 이제 계산하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자 하는, 내가 그 사모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하나님께서 이게 5달란트에서 50달란트가 되고 500달란트가 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이것을 내가 알고 또 이것을 전하고 또 가르쳐주고 또 CD를 카피를 만들어서 나하고 나누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 CD 하나 받은 것 또 책 하나 받은 것 이것도 게을러서 안 읽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어디다가 놔뒀다가 그 다음에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와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하고 계산하죠. 그래서 이 게으른 종이 당신이 나에게 맡긴 것을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니까 내가 본전이라도 이것을 혹시라도 장사해서 잊어버릴까봐 그 땅속에다 모아뒀으니까 이거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주인께서 아까워 게으른 종 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2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렇게 묶어서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것을 듣고 깨닫고 준비해서 그래서 주님의 나팔 소리 듣고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올라가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 그리고 관심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주님 오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주님이 빨리 오시면 왜 그렇게 빨리 와? 아직도 여기 이 세상이 좋은데 하고서 그걸 전혀 그것에서 비판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그냥. 주님께서 그것을 아주 안 기뻐하세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지금 우리 이 세대,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 곳마다 그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만나는 사람들이 두 부분을 쫙 나눠줍니다. 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학교 그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오면 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또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그들은 그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이 바짝바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그 귀하게 보시고 찾고 계십니다. 어디에 가나 보면 그런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여기저기 숨겨놓으셨어요. 마치 보화처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러한 것을 알고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것이에요. 그 바로 신랑을 만나는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려주고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갑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사탄들이 이것을 가만두질 않아요. 그거는 이단이다. 그거는 이상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꾸 제대로 그걸 받아주지 않고 색안경을 쓰고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오신 것을 제일 반대했던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재판이 나눠지는데, 심판이 나눠지는데,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눠지면은 그러면 사탄이 다 붙잡혀서 그래서 무조경의 제일 바닥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네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래서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그들의 그 근본적인 술책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미혹을 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알고 나의 이 그 크리스천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사는 나의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언젠가 이제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내 살아있는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얼굴 대 얼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기가 가까웠는데 내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잘 이제 그 내 신앙을 검토해 가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이제 그 믿음을 다시 재정리해서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의 그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려면 혼자서 참 힘들어요. 기도하기도 참 혼자서 힘듭니다.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 곳마다 이제 그 기도의 모임이 생깁니다. 기도의 모임. 저는 그 신부들의 기도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많은 경우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다 달라요. 교회가. 그러나 그 한 가지의 목적, 한 가지의 그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비전이, 그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다시 오셔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분을 이제 내가 나의 영원하신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때가 점점 가까운데 내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서로 이제 그 나누고 또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그러고서 우리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같이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두세 사람이 같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 기도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해요.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교회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요. 그러나 이런 기도는 어린아이 기도고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 뵙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길 원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는 그런 정말 성숙한 자로서의 그런 신앙의 그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처절하게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중요한 때에 이제 주님께서 모자라서 곧 오세요.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징조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슬그머니 그냥 진흙 속으로 빠져버려요. 미국 사람들 하는 얘기에 개구리를 잡아서 이제 그 큰 양동에다가 물에다가 넣고서 물을 거기다 잔뜩 넣고 거기다 개구리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거기다가 불을 이제 집어서 썰썰 끓이면은 개구리가 거기서 그대로 시원하다 하고서 거기서 수영을 해요.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천천히 불을 점점 떼기 시작하면은 그 개구리가 그 안에서 물이 더워진 것도 모르고 계속 수영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재앙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런데 별로 나에게 그것이 다가오지 못해. 맨날 똑같은 거니까, 맨날 뉴스에서 보는 게 그거니까 그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뜨뜻했던 그 물이 이제 점점 더워지고 나 펄펄 끓여서 개구리가 그 안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개구리 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오실 징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그 개구리처럼 그냥 그다리에서 여기서 그대로 이 세상에 화단 쪽에 다 파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뉴스에 보면은 똑같이 보는 것이 거의 매일 보는 것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사람의 그 악한 모습이 점점 더해집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도 지금 악해져요. 옛날에는 아이들 키우기가 참 쉬웠어요. 한 부모 밑에서 옛날에 아이들을 많이 키웠어요. 아이들이 적어도 5, 6, 7시 막 키웠습니다. 물론 그때 가난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그래도 다들 잘 자랐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 둘 키우는 것도 그렇게 말을 안 들고 그렇게 힘들어요. 아마 그 애들 키우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악한 영들이 너무 많은데 이 악한 영들이 아이들에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영들이 맑은 아이들에게 귀신들이 다 들어가서 전부 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귀신 들어가면 불순종의 영이 돼버려요. 그래서 부모의 말 안 들어요. 학교 가서도 선생 말 안 듣습니다. 선생, 한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선생은 오히려 학생들이 때립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요. 그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악이 창궐하다고 그랬어요. 악이. 그리고 사람도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우리가 매일 뉴스에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의 눈으로 똑바로 보지 않으면, 맨날 보는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기도하면, 아,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주님께서 오시는 발짝 소리를 내가 듣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 여러분, 영으로 예민하십시오. 이 영으로 예민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비가 돼서 바보처럼 그냥 멍청하니 있다 그냥 개구리처럼 죽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곧 오실 주님의 발자국 소리 들으면서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 주님의 나팔 소리 듣고 가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우리 주님은 멀지 않아서 곧 오십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지금 전 세계 마지막 때 이제 그 식량이 이제 점점 딸립니다. 일기 변화가 계속 오죠. 엄청 추웠다가 또 엄청 더웠다가 하는 이런 일기 변화가 옵니다. 이 일기 변화가 무엇이냐?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지구 온난화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그 식량이 수확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것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앞으로 점점 식량량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확이 줄어들면 값이 올라가요. 벌써 작년에 비해서 옥수수 가격이 벌써 20%, 30% 북 뜨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2년, 3년이면 완전히 2배, 3배로 확 뛰어버려요. 그 얘기는 앞으로 엄청난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비하라라 했어요. 예비하라. 그래서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은 저하고 다니면서 이것을 예비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만 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가르쳐 있지만 이것을 깨닫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이때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은 천국을 갔다 왔어요. 또 지옥도 갔다 왔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걸 다 보고 오시고 주님께서 이제 천국에 모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집이 다 지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곧 가니까 이것을 깨워서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듣고 안 듣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 변화는 그곧 오실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듣게 하신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급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여기서 깨닫고, 그렇다면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참된 그 크리스천으로서 참된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 겉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속에 이 속사람하고 다릅니다. 겉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경건한 척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거룩한 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고 계세요. 중심을 항상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2장 3장 일곱 교회 내가 내 행위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준비가 되어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데 내 생각조차 내가 내 형제를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했으면 즉시 돌아서 회개해야 되죠.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적당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정말 다시 오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진다면 내가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고 죽고 태어나 살고 죽고 그러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에요. 그런데 그 70억 중에서 지금 극히 소수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나머지 불교, 이슬람교, 뭐또 다른 그 힌두교, 또 중국의 그 유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또 잡신들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많은 그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막연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특히 그 중에서도 크리스천 중에서 이러한 것을 알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극히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데려갈 신부들이 극히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농담으로 겁주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오면은 이제는 끝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 계시면서 이제 나머지 너희들의 그 시간, 이걸 가지고 그리고 신앙을 점검해서 정리하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제 계산하자고 계산.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고 참 그런 사람들은 할렐루야하고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사망. 그런데 준비가 안된 사람은 두려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려서 정말 내가 여태까지는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크리스천에서 됐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주님만 붙들고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한 그 결단 꼭 오늘 저녁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거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부르셔서 이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곧 온다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빨리 전하라고 주님께서 여기저기 보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은 한 영혼이,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그러면 심판들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요. 끝납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회사 사장이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고 뭐 이제 장로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면서 그리고 나를 따라왔느냐 아니 이거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을 사모하면서 그러고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이것이 너희 달란트가 자꾸 더 늘어가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오는 게 부끄러워서 아니면 싫어서 그래서 받아가지고 어제 저기다 구석에다 숨겨놨다가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자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여기 모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제는 내가 여기 호주에 이민 와서 살지만 내가 여기 그냥 와서 아들 따라서 또 딸 따라서 와서 여기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국 땅에 보내서 그래서 정말 말도 잘 안 통하는데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 보내셨다는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그러면 이 순간서부터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그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결단을 하시고 오늘 주님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택한 백성들 여기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심정으로 주님께서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그 깊은 그 비밀의 음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심령을 노크해 주셔서 여태까지는 내가 별 볼 일 없이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이젠 결단이 아니라 이젠 그것을 신행으로 옮기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구나 내가 정말 잘했구나 하고 칭찬받는 그러한 그 축복이 있을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는 그러한 그 주원주의 말씀 듣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나팔 소리 듣고 모두 다 들림받는 그런 축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